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서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담고 깨달으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한 가지 퀴즈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를, 동화인데요, 어떤 이야기 줄거리를 간단하게 들려드릴 텐데 들으시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 이야기 주인공, 어려서 친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지만 그러나 얼마 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모와 두 명의 새 언니들로부터 늘 구박만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왕자 신부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부감을 구하는 그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인공은 무도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정의 도움으로 드레스와 마차와 유리구들을 마련하고 무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런데 밤 12시에는 마법이 풀린다는 요정의 말을 깜빡 잊고 정신없이 무도회를 즐기다가 뒤늦게 땡땡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구두, 유리구두 한쪽이 계단에서 벗겨지고 맙니다. 그 후에 이 여주인공 아가씨를 잊지 못하고 찾아다니던 왕자,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을 대상으로 구두 한쪽을, 유리구두 한쪽을 맞춰봤지만 전부 다 실패하다가 우연히 이 주인공을 만나서 구두 한쪽을 신켜봅니다. 마침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은 왕자, 주인공 아가씨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내 아를 놔둬, 뭐 그런 식으로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왕자와 주인공 아가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제목 뭐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신데렐라. 주인공 아가씨의 이름이기도 한 신데렐라인데, 자,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신데렐라의 마지막 결말, 왕자가 유리구두 한쪽을 가지고 신데렐라를 찾아서 두 사람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러한 결말 말고 다음과 같은 결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왕자는 나라의 모든 아가씨들 대상으로 구두 한쪽을 맞춰보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우연히 신데렐라의 집에 들렸는데 계모의 두 딸은 맞지도 않는 유리구두를 자기들이 신겠다고 억지로 신으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심지어 계모까지 나서서 자기가 신겠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만 보던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보는데 짠! 역시 유리구두가 딱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수많은 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새들이 계모의 두 딸들 그 눈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자기 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모습을 지켜본 계모는 목 놓아 울다가 결국 미쳐버리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왕자와 신데렐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결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결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고 뭔가 다른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도 주는데요. 신데렐라 동화의 결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 이 신데렐라 동화가 원래요, 유럽 여러 나라 민간에서 떠돌던 원작자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떠돌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간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몇몇 작가들이 편집했다고 하지요. 각자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동화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말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첫 번째 결말은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편집한 신데렐라 동화의 결말로서 해피엔딩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두 번째 결말, 독일의 형제 작가인 야콥 그림과 비렐름 그림, 흔히 그림 형제로 알려진 이들 두 사람이 편집한 신데렐라 동화의 결말로서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제목, 같은 이야기지만 강조되는 핵심이 다른 것은 동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마태복음 5장 1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부분으로서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맨 처음 부분이에요. 맨 처음 구절이에요. 저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7절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산이 아닌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예, 이것은요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되는 핵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고 거기에 비해 누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셨어요. 가셨다가 산 아래 내려오시던 도중 아마도 산 중턱 즈음 어떤 곳에 있는 그 평평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일지라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역시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주제,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첫 번째 관점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 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우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켜나갔는가? 이제 바로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상 18장 말씀, 20장 말씀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요,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정을 보여준 사람들인데요.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우정을 얼마만큼 잘 지켜나가는지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됐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유유상종.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렸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이런 표현 있죠? 아, 두 사람이 코드가 잘 맞아.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것이, 또 성격이 잘 맞았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물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두 사람 유유상종이었다, 코드가 잘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말씀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 본문의 표현은 두 사람이 유유상종, 또 코드가 맞았다,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두 사람이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실천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실천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상 14장 6절과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14장 6절 말씀, 이게 어떤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대기 중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요나단이 호위병 딱 한 사람만 데리고 용감하게 쳐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당시 이 조금 상황을 더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블레셋 부대가요,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해변의 모래처럼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더욱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칼이나 창과 같은 기본적인 전투 무기조차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칼이나 창과 같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이러니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루가 멀다 하고 블레셋 부대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대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장에서 도망가게 바빴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호위병 딱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부대로 용감하게 쳐들어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용감한 게 아니라 저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무모하다, 무모하다. 저렇게 무모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용감하게 블레셋 부대로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용감하게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적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 부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전쟁에서 치고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요나단의 용감한 모습이 얼마 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치 쌍둥이처럼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 있는 밑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장면입니다. 뭐죠? 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다윗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결하기 직전의 상황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를 보셔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외쳤던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영화의 대사처럼 두 사람에게 영화의 대사를 그대로 가르쳐준 것처럼 두 사람이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아무리 적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들이 많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치고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믿음이 바탕이 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바탕이 돼서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우정이 시작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서로의 우정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켜나갔을까?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사무엘상 18장 1절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우정이 시작된 다윗과 요나단 저기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우정을 단단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저기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의 우정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자 서로에 대한 신뢰를 평생 동안 지키자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와 같은 언약 이와 같은 약속이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다음과 같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사무엘상 20장 5절과 12절 15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조금 전에 봤죠? 사무엘상 18장에서 언약을 맺은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들이 맺은 언약, 약속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장면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봤던 사무엘상 18장에서 맺은 약속, 뭐 서로의 우정을 저버리지 말자, 서로의 신뢰를 평생 동안 지키자 그와 같은 약속을 깨버린 게 아니에요. 파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욱더 끈끈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당시 사울왕, 요나단의 아버지지요.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 그래서 요나단, 네가 너의 아버지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달라, 나를 좀 보호해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와 같은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절대 권력자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내용.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위의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부탁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 사울 왕의 가문이 멸망될 때 요나단, 우리의 가족만큼은 제발 좀 살려달라, 보호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자, 이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구약 이 당시 고대 세계에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왕조에 속해 있던 사람들 말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가족을 지켜달라는 요나단의 부탁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켰습니다. 아니,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켰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도 죽고 없습니다. 전투에서 죽고 없어요. 요나단도 전투에 나갔다가 죽고 없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지요.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죽고 없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없지만 끝까지 지켰어요.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죽이는 게 당연한데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교체되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사울왕 가문의 모든 재산, 요즘 같으면 다 국고 환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울왕 모든 재산 전부 다 회수해서 므비보셋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과 요나단이 나누었던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시작됐고, 둘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서로 간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서로의 우정을 지켜나갔는데요.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마천이 쓴 중국 최고의 역사책 사기, 계명, 우기편에 보면 친구를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구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친구는 외우입니다. 외우란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대의명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친구 사이지만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며 존경하는 그러한 존재의 친구를 외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친구는 밀우입니다. 밀우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밀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정말로 참된 친구, 진짜 친구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완진 시인의 시, 지란지교를 꿈꾸며, 다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의 손이 작고 여려져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수 있는 친구,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친구가 바로 밀우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친구는 일우입니다. 일우라는 말에서 일이라는 한자는 놀다 혹은 친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일우라는 것은 주로 노는 일에만, 노는 데에만 잘 어울리는 놀이 친구를 말합니다. 이 이루라는 말을요, 조선시대에는 주색잡기의 벗, 주색잡기의 벗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시절 주색잡기로 온종일 붙어 다니던 친구, 그런 친구, 세월이 흐르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흔적도 안 보인다고 사마천은 충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친구, 적우입니다. 적우라는 말에서 적이라는 한자는 도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적우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걱정거리가 있으면 상대에게 미루고, 나쁜 일에는 책임을 전가하며, 힘든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친구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 삶 주위에, 우리 주위에 적우와 같은 이런 친구만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친구 중에서 서로 진심으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외우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서로 도와주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질환지교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맺어진 미루와 같은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정과 사랑과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진짜 친구를 믿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친구,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